95편 말씀은 이 90편대에서 91편에서부터 100편까지 계속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신정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의 연속 가운데 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정시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할 것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95편의 주제는 신정 찬송 가운데서도 높으신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그런 권유와 명령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왕께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고, 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그의 음성,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듯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의 시작은 오라 하는 초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임하거나 기도에 임할 때마다 원래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낭송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가리켜서 예배로의 초대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읽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95편 말씀에도 오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95편은 항상 예배 때, 이스라엘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 예배 때 절겨 사용되던 그런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목적을 설명하기,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을 노래하고 절거히 외치고, 이 말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를 의미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히 그를 노래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요소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감사라는 것이, 한 가지는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시작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누구를 대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와 기쁨이 기본이 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못하고 늘 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고 또 시비하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자세도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이 근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예배 때에도 그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억지로 하거나 힘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마음 속에도, 봉사하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또 이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펴 돌아보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지 하는 다짐이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3절 말씀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세 가지로 정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설명의 내용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시다. 또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찬송한다는 것을 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고대 그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죠. 첫째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죠. 창세기에서도 시작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첫째이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구약 신앙 고백의 핵심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 그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 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노력이 이 믿음의 고백이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 이 믿음의 고백을 늘 되새기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기도와 예배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면 그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위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항상 순종이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좋은 예로 말하면서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마사에서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바와 마사의 사건은 다 머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사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내용이 꼭 같습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친 말로 저항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중복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벌써 38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은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이고 민수기 20장은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이고 또 이 머리바와 마사라가 하는 이 두 지역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거리적인 차이, 380km나 떨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한 사건은 중복 기록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유사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다. 이 머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도 마찬가지이고, 머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었다,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장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불평하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에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에 대해서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으로서는 가져야 될,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중심이고 생각이죠.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걱정이 많고 위기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그 셋째는 그의 선하심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자주 여기에 선들릴 때가 있어서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다든가 염려가 많아진다든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든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 이 개천간 이동도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자꾸 유행한 이런 용어들에 우리 스스로도 세뇌되어서 그런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더 꿈이 없어지게 되고 용기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전능하신 분인 것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의지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고 중단되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시험하고 능력도 시험하고 그의 선하심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태도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구원하신 분이시요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